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 욥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뭐 권선징악의 구도가 뚜렷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 곳곳에 그런 질문들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이 마치 그 평서문처럼 되어 있는데 반문하는 질문 형태예요. 원문은 한번 17,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근데 이게 다 질문형이에요. 진짜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맞습니까? 정말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닥칩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게 정말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바람 앞에 검불같이 날려가는 거 보았어요? 폭풍에 날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다 날아갔습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하는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 우리가 뭐 살 만큼 산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죠. 뭐에 뭐 악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건 현실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자꾸 눈을 뜨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깨달으면 이제 내가 나이 좀 먹었구나, 철이 좀 들었구나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 자체가 그렇게 정말 뭐 뚜렷한 이런 뭐 화복의 행위가 꼭 귀결되는 인과론적 결과를 우리가 다 보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가끔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악인들을 이렇게 질투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뭐 보니까 뭐 악하게 살아도 죽을 때 잘 죽고, 예? 뭐 늘 뭐 건강하게 지내고 또 사람들 뭐 이렇게 산다고 겪는 고난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도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참 뭐 그게 다 미끄러운 데 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걸 보고 내 마음을 찾았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수없이 던져요. 한번 오늘 내가 몇 가지만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 궁정에서 그렇게 아첨하고 뭐 참 속으로는 왕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전혀 없지만 입 발린 말로 출세하는 저런 자들 저렇게 뭐 다 잘 형통하고 잘 평안하게 사는 게 다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또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또 질문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1장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뭐 떡주물어도 주무르고 그냥 뭐 꿀꺽꿀꺽 삼키듯 삼켜버리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아니 뭐 겸손하라고 계속 성경은 끝까지 겸손이야말로 신앙의 마지막 미덕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보면은 뭐 교만한 자들이 다 잘 살고 뭐 잘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자들이 더 화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들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욥에게 지금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악했으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욥의 지금 반론이란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 지금 나이나 좀 먹고 살 만큼 살았으면 이게 그런 말이 나오냐? 어떻게 나더러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냐? 이제 이런 정말 억하 심정이죠. 자, 19절 22절까지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 저 말이죠. 당신 그렇게 잘못 살면 자식들한테 그 죄가 다 물려줘. 어? 그렇게 살다가는 자식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위해서 그에게 갚아야지 뭐 자손들한테 갚으면 그게 어떻게 엄격한 의미에서 인과응보예요.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왜 그 사람 잘못했는데 자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부당함입니다. 이런 지금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멸망해야 깨닫든지 뭐 할 것 아니냐. 예? 그 뭐 자기 살 만큼 살고, 예, 본인은 잘 떠나고, 아, 자식들이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산들, 본인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위 인과론도 사실 부족한 얘기 아니냐. 다 지연대로 받는다. 아니 지연대로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데 그게 무슨 지연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 묻지마 살인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냐는 말이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시드니에 갔는데 막 그 흥분해가지고 하는 무슨 집회가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뭐 강간 살인하고 말이죠.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놈이 감옥에서 잘 먹고 뭐 17년인가 살고 이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 세금 낸 돈으로 잘 먼저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 이제 또 나와서 또 무슨 짓을 하도록 저 내버렸더냐 이거죠. 그 살인죄가 이제 뭐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 사람은 그 17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말이죠. 다시 또 그 사형수가 그 저기죠 살인범이 나와가지고 이 거리를 활보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냐 이제 그런 그 시위였어요.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엉뚱한 그런 범죄 때문에 사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그게 어떻게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되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참 부모 때문에 뭐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갚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모 죄도 본인 죄도 아니단 말이에요. 묻지마 살인당한 사람은 부모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22편, 아, 22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높이 있는 자들도 심판하실 때 누가 능히 하나님께 그걸 뭐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 그 하나님을 가르치겠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옳거니 그러거니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 착한 사람들을 상 주고 악한 자들을 벌 주는 그런 논리로 설명되거나 인간의 생각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참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를 보면 11장 이렇게 설명을 로마서에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고 넘어가요.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데 왜 가르칠 수 없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 이제 사도 바울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모르고 순종한다고 하나 불순종했던 자기 신앙의 전체적인 과거를 돌아보고 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오랫도록 참으시고 긍휼을 베푼 까닭은 또 다른 수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로구나.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랜 동안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본인은 순종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근데 내버려 두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렇게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렇게 짓고도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죄인을 다시 정말 의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 은총 플러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깊은 지혜, 이 깊은 하나님의 모략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바울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욥에 따르면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부당하다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악인은 아직까지 저렇게 사는데 왜 악인들도 일반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질문의 어떤 이게 밑에 깔린 생각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해 구덩이가 덮이는구나. 아니 뭐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예? 결국 둘이 죽으면 똑같은데 뭐 흙 속에 파묻히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그 현실에 비추어서 이렇게 지금 새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악과 선악을 그렇게 양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야 죽을 때 보면 뭐 선악이 그렇게 뭐 그렇게 뚜렷하냐. 인간들이 그렇게 선과 악을 그렇게 뚜렷이 구분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구분되는 거냐. 죽을 때 보면 내가 판단이 되더냐. 다 뭐 흙 속에 파묻혀서 구더기가 그 시신을 파먹고 있으면 야 이거 의롭게 죽은 사람은 구더기가 덜 먹고 악하게 사람은 구더기가 더 많이 먹냐? 아니잖아요. 그 제발 좀 그렇게 좀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아기를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악인으로 몰아서 그래서 지금 뭐 귀인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고 악인들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하지만 내가 집도 다 날려먹고 집도 다 타버리고 애도 다 죽었고 하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소리를 해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 생각 속셈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내가 꼭 이렇게 무슨 악한 일을 하다가 자식을 다 죽이고 내가 무슨 뭐 못할 짓을 하고 살다가 집이 다 불에 탔나? 탔다고 생각을 하느냐? 참 이게 우리가 이 보면은 뭐 욥이 안 됐어요. 이 시간을 보면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새 친구들 입장에서도 자꾸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욥이 겪은 뭐 고난의 10분의 1 어쩌면 뭐 100분의 1도 못 겪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뭐 자식을 그렇게 많이 잃었으며 온갖 가산이나 재산을 다 한꺼번에 날린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런 사람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질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방어 논리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정말 그냥 막 쏟아붓듯이 기도가 되지 않는 상태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 주여 뭐 주님 어떻게 자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참 버둥대는 한 인간을 놓고 너 아직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을 당하지. 이런 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 번역들이 너무 좀 어렵고 힘들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거 이런 거 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 훨씬 또 뜻이 좀 명료해요. 근데 이건 뭐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말이야 재난이 닥쳐봐라 악인들이 더 살아남아요 이런 뜻이에요. 뭐 세상 끝날이 오면 그날에도 의인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무슨 전쟁이 나면 의인들은 살아남고 악인들은 다 죽냐. 오히려 그럴 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남아. 그 소행을 뭐 보응한다고.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들이 뭐 늘 어려움 속에 빠질 줄 알아? 힘든 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오면은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거야. 악한 사람도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남을걸? 이런 뜻이에요. 또 죽음은 어떻게 돼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기에 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웬걸 악한 자들은 뭐 죽어도 말이죠. 뭐 무덤으로 메어가고 또 무덤지기가 그 무덤 화로운 무덤도 지키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골짜기 흙도 부드럽게 그를 덮어준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죽어도 말이죠. 뭐 온갖 행렬들이 따르고 억세 속세 뭐 덮게 줄여가며 뭐 유소보장에 만인이 우러내나니 뭐 이런 시조가 다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죽어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고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자 그럼 우리가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부당한 세상에 우리도 부당한 대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걸 부러워하며 악인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따금 읽는 말씀인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욥처럼 계속 갈등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일지언정 죽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이제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나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니느웨 백성들은 남김없이 다 죽어야 마땅해. 이게 이제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야 그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5천 명이나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고 게다가 가축도 수없이 많은데 그럼 내가 유황 불을 내려서 소모라 고모라와 소모라는 또 왜 나오지? 소돔과 고모라 이 자꾸 늙으면 말이 겹쳐가지고 소모라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내가 심판하면 내 속이 시원하겠냐? 요나야 그렇게 내가 가서 좀 복음 전하라는데 안 전하고 다시 써나 도망댕기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너는 뭐 박능쿨 하나도 아까워서 왜 이 박능쿨을 죽이냐 하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12만 5천을 다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겠냐?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데 야,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아까 그 살인범이 십몇 년 동안 감옥에서 편히 사는 걸 우리는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 죄 안 지은 선한 사람들은 일가족이 죽었는데 지는 어떻게 이 땅에 숨을 쉬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은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살인범을 또 용서하고 그걸 또 입양해서 또 아들을 삼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고민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도 결국 깨닫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3장. 예. 9절 말씀.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 사는 것 겉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일접 삼채 구강 걸어놓고 반찬 세 개만 충분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 반찬 20가지 넣어봐야 먹을 게 있습니까? 한정식 집에 가면 젓가락도 못 대고 버리는 음식이 절반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사는 걸 부러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게 그 속속들이 몰라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나무가 올라가면 그 신포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둘러댈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위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거울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보지 않겠니? 그렇게 너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울이 얼마나 이렇게 평면의 거울이 아니라 올록볼록한 렌즈가 되고 말았는지를 한번 점검하지 않겠니? 그래서 온통 너는 악이 더 커 보이고 내 의가 커 보이지만 그러나 평평한 거울에 놓고 보면은 그 악과 내 선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니? 그리고 나는 악한 자도 그렇게 다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뭐 그냥 우리가 이 우리 자신이 선악의 기준에 빠져서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의 죄를 왜 용서하시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가 이렇게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나 그런 걸 생각하는 오늘 또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욥기 힘들죠. 저는 더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면서 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쉴 거예요. 한번 좀 잘라서 갈 텐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집중해야 돼. 예, 집중해야 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불의하고도 저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주님 도저히 이 세상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까지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시오니 주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 결정 그 수용 그 용납 그것이 우리가 남을 누군가를 용서하는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버겁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주님 그 한 가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았사오니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죄인들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주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도 언젠가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모두를 용서하였노라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받지 못한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용서받은 사실을 알게 하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자리에서 주님 이 세상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분들 다시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